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청소년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피파 U20 월드컵이 지난 6월 16일 날 폴란드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아쉽게 져서도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이 머물렀지만 우리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결승까지 진출한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이 우리 우리나라 축구가 굉장한 겁니다. 대회가 끝나고 이번 대회를 현장 취재했었던 기자 생활 17년 차의 MBC 정규목 기자라는 분이 월드컵 취재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우리 대표팀이 소집되었을 때 우리 팀이 16강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요 낙관적이지 않았대요. 기자들이 딱 보기에도 우리가 16강에 진출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별리그에서 싸워야 될 팀들이 보니까 조별을 딱 보니까 축구 강호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세계 탑 클래스 중에 하나예요. 이 포르투갈하고 붙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었던 아르헨티나랑도 붙어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축구 순위 3위에 해당하는 남아공이랑 우리가 또 붙어야 돼요. 남아공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나라 하나가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월 대표팀이 소집되고 기자들이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를 치르는 각오라든지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같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18살, 19살, 20살짜리 청소년들이 말이죠. 그 어린 친구들이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준 선수도 골을 하나 넣었죠. 넣고 또 그 이상준 선수도 큰 목표는 일단 당연히 우승이고요. 당연히 우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승이 당연하다. 이번에 맹활약을 펼쳤었던 이강인 선수, 18살짜리 이 선수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되니까 꼭 우승만은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번에 인터뷰가 많이 나왔거든요. 몇 번 봤어요. 뭐 뉴스, 스포츠 뉴스 내는 거 봤는데 거길 때마다 목표는 우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을 취재했었던 기자들 있죠. 이 기사를 만든 사람은 이제 17년 동안 스포츠 기자만 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빠삭한 거죠. 전 세계 스포츠에 대해서 그냥 빠삭하고 있어요. 빠삭합니다. 기자들은요 선수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들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 경기 중에 이 조별리그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들어가잖아요. 이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랑 붙어야 될 이 세 팀이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2승을 해야 돼요. 2승을 해야 16강에 우리가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 싸웠다, 큰 쾌거를 이뤘다라고 할 만한 성적인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었다. 전 세계에서 16강.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축구 클럽도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6강에 진출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우승이라고 하니까 그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결승까지 설마 가겠어? 이런 얘기를 이 기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취재하고 우리 선수들이 어려서 그런지 겁이 없는 것 같아, 좀 맹랑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스포츠 뉴스만 전하던 기자들조차 전문가들이잖아요.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의 이런 말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수들에게는 허황된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우승의 목표는 못 이뤘지만 우리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피파 주관 세계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남자분들만 보고 얘기해. 대단한 거야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은 조금 알까요? 여자분들은 뭐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천지창조를 천장화를 그렸잖아요. 이거를 목이 부러져요. 정말 이 천장화를 그리려면 장비도 당시 마땅치 않았던 4년에 걸쳐서 이 천장화를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이제 다비드상, 이게 멋진 남자 조각상이 있어요. 다비드상, 다윗상이죠. 이것을 조각한 16세기 이탈리아의 천재적 예술가인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목표로 나아가다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보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이루죠. 어? 아, 그럼 됐어. 충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낮은 인생의 뭐 인생의 격차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그 낮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됐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축구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았다면 이번 대회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큰 꿈을 갖고 그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 여러분 그 꿈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때요? 큰 꿈을 갖고 달리다가 도달하지 못했어. 어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낮은 목표를 갖고 달리면요. 근육이 그만큼밖에 일을 안 해요. 내가 그만큼밖에 일을 안 해요. 근데 큰 목표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거기까지 가서 나를 그만큼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자전거 타잖아요. 자전거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그거이기 때문에 자꾸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타요. 한 번 타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아요. 새벽에 5시, 5시 반에 만나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출발하거든요. 목표를 잡아요. 오늘은 어디 갈까? 이렇게 목표를 잡아요. 근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한 200m, 300m 고지에 간다. 산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예를 들어서 700m 고지까지 간다. 또는 우리 키로가 뭐 40km를 간다. 마음의 준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서 온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200m 고지 가서 별로 안 지쳐요. 왜냐면 거기까지 에너지를 다 쓴 게 아니라 아직 에너지를 남겨둔 거야. 왜냐면 700m까지 가야 돼. 그리고 40km를 달려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갈 때까지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까지 가요. 이게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낮은 목표를 잡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이상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야. 벌써 다 지친 거예요. 에너지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그것 좀 못 이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아니면 우승을 못해도 준우승까지 할 만큼의 그 능력과 근력과 힘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20세기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 있는 셈이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우린 미사일 아직도 못 쏴요. 아인슈타인이 없으면 인공위성, 뭐 우주선 이런 거 못 쏴요. 쏠 수가 없어요. 천재 물리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상상하고 꿈꾸고 이게 있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꿈과 상상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꿈꾸고 상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부에서 살잖아요. 세부에 보이는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이 얼만지 또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만지 거기에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시고 꿈꾸고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입을 크게 열 때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조금 열어봐요. 얼마큼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아이들이 밥을 젓가락 가지고 밥알 세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안 커요. 키가 살이 안 쪄요. 그죠? 근데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도 찌고 키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 박집사의 하랑이가 잘 먹죠. 걔가 괜히 크는 게 아니에요. 잘 먹으니까 크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넓게 열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 상반기 6개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에요. 내일부터 7월입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이 하반기 6개월을 살아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낙심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6개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 지난 6개월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랍고도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항을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저항을 넘어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그의 스승이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이름이 비슷해요. 선생님은 엘리야, 제자는 엘리사.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다닐 때 성경을 읽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나 이제 자꾸 외우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고 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나 하다가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확실히 구분해요. 먼저 있는 분이 스승이잖아요. 그 다음 제자는 그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아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엘리 아싸 이렇게 외우면 엘리 아가 선생님이고 제자는 엘리 사예요. 여러분 오늘 큰 거 배운 거예요. 아, 못 잊어버릴 거예요. 엘리 아싸. 아, 지나가는 얘기고. 자,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었고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침마다 상처를 줬어요.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었어요. 왕과 이 제사장들이랑 선지자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월급이 나왔어요. 왕궁에서. 그러니 얼마나 이 우상숭배를 장려했습니까? 그리고 우상숭배를 장려하면서 반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이 갈멜산에서의 850명,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진영 850명과의 영적 전투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엘리야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이 땅을 그 땅에서 바알과 그들을 몰아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는 안 내릴 거다. 그러니까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거다. 정말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엘리야가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3년 반 만에 기근이 끝나기도 했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올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죠. 그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죽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엘리야는 가장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쓰임받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고 엘리야의 승천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엘리야가 아마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곧 아마 그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것이 승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길갈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베델로 이끄시고 길갈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시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베델이란 지역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이끄시고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은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 길갈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뭐냐?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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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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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당신이 승천할 때까지 나는 꼭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엘리사의 동료들인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네요. 뭐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신학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학생들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동료들이겠죠. 엘리사도 역시 배우는 사람이고 신학생이고 그래서 같이 배우는 동료들인데 그 동료들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와서 충고를 한 마디를 합니다. 충고 한 마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 지금 우리 스승님이 승천을 앞둔 아주 중요한 시기야. 지금 혼자 계셔서 생각하실 것도 많고 해놓고 가실 일도 많은데 너 자꾸 그렇게 선생님 신경 쓰이게 뒤따라다니고 귀찮게 하면 안 돼. 그 사실을 안다면 좀 자제 좀 해 하고 친구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제하라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자신도 그 사실을 아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에게 자신은 이제 또 여리고로 간다. 베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가서 난 요단으로 간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딱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얘기할 때는 나도 아니까 이제 그만해라 나는 선생님 따라갈 거다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역시 엘리사에게 같은 충고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도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에게 동일하게 대답하고 엘리야 옆에 딱 붙어서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오늘 성경 본문 1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죠.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욕심과 열심과 끈기로 결국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스승님도 동료들도 계속 엘리사를 막아섰어요. 그만하라고 막아섰어요. 다섯 번에 걸친 저항과 장애물이 엘리사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 앞에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왜 저항이 없겠어요? 어떤 장애물도 없고 어떤 시련도 없이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도 저항의 크기도 비례합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장애물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으면 그 꿈을 향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지금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아무런 저항도 장애물도 없이 쉽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저항을 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처음 와가지고 영어 안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안 되니까 애들이 초기 학기 초에는요 배가 자꾸 아플 거예요. 머리가 자꾸 아파요. 그거는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니면 나. 근데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가면 얘는 이제 영어는 끝나는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견디면 되더라고요. 그 6개월, 1년 잘 견뎌내면 아이들이 그냥 학교만 다니고 있어도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항은 있어요. 배가 아플 만큼, 머리가 아플 만큼 학교만 가면 자꾸 토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지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생겨요. 근데 저항이 있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 또 다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들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힘든 일 뭐 겪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꿈이 그렇게 큰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과해 보세요. 그 다음에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명을 바꿔라. 다시 한번 시작. 운명을 바꿔라. 운명이란 말 있죠? 운명. 사전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법칙 또는 힘에 의해 목숨이나 미래가 결정된 상태라고 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미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운명이에요. 여러분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도록 운명이 결정된 사람은 결코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실패하도록 운명이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반드시 반대로 천운을 타고 나서, 아니 저 사람 운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천운을 타고 나서 성공하도록 운명이 정해진 사람은 그러면 성공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사실 이 7절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델에 갔더니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그냥 신학생들이 우글우글 해요. 여리고에 갔더니 거기도 또 많은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도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엘리사 외에도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영적인 훈련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0명 정도가 멀리서 엘리야의 모습,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 제자들이에요. 그 선지생도들이에요. 신학생들이에요. 엘리사와 그들 50명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사와 선지생도들은 똑같은 제자잖아요. 똑같은 신학생들이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고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었어요. 엘리사를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물 통과하고 뚫고 돌파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탁 치니까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는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엘리야가 이런 역사를 만들었어요. 요단강을 다시 갈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멍청하게 서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난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은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을 가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운명과 같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새로운 역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요. 평생 그 장애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열등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그래요. 제가 아주 그 부잣집 동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 고학력자들의 직업들도 다 좋고 돈도 잘 벌고. 교회에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새로 오셨어요. 초신자인데 신방을 갔어요. 집이 굉장히 커요. 방이 여러 개예요. 근데 방 하나는, 방문 하나는 꼭 왠지 그냥 그 음산한 분위기가 날 정도로 꼭 닫혀 있는, 왠지 집안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어요. 딸이 있다는 거예요. 서른 살이 넘은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도 안 데리고 나가요.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방 안에만 있어요. 서른 살이 넘었는데 거기서 수십 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이 딸을 데리고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창피해서. 그 집안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집을 갔는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요. 팔다리 없이 태어났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본인도 아, 결혼은 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다리 없는 남자에게 누가 내 청혼을 받아줄까? 근데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셋인가 넷을 낳았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매력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가 부족하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다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좋다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렇게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50명의 다른 선지생들과는 달랐어요. 엘리사의 그 끈기와 열심과 열정을 보고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놀란 기적을 일으켰다.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놀란 기적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거는 나한테 구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은요, 그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유산을, 갑절. 두 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장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두 배를 물려받았는데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선지자들은 보이기만 하면 죽고 막 이런 때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가 영적 후계자가 되어서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되어서 그 어둡고 부패한 시대에 빛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도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50명의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다 자기 똑같은 동료들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받고 했던 동료들이에요. 자기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뻔했어요. 많은 운명론자들처럼 그냥 그것이 순응하면서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런 운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지난 6개월은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6개월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운명론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지난 6개월과 비교되지 않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엘리사가 완전히 바뀌는,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가 부각되면서 엘리사 시대가 오는 그런 놀라운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멀리서 다른 사람의 기적과 같은 일들 부러워만 마시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걸 쓰셨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번은 꼭 지금까지도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근데 이 데일 카네기가 운명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면서 명쾌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이 레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라. 어떤 사람은 레몬 바다리 그게 내 운명이야. 그냥 레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멀리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만 바라보고 그 제자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었던 선지 생도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운명을 바꾼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나누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뎌라.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견뎌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이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아침에 씨 뿌렸는데 저녁에 열매 거두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이 오늘 하루 공부했는데 바로 성적이 막 올라가요? 오늘 단어 50개 100개 외웠어. 학생들이 어학연수 와서 50개 100개 단어 외웠어요. 엄마들은 얘가 50개 100개 외웠으니까 이제 막 성적이 엄청 오를 거라고 생각하죠? 안 올라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더 해야 돼 사실은. 오늘 1시간 땀 흘리면서 운동했다고 1시간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어마어마하게 뱃살이 싹 들어가요? 여러분 안 돼요. 저희가 자전거 탈 때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어마어마하게 흘리는데 그리고 배를 보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더 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더 하면 두세 번 더 하면 조금 더 날씬해지더라고요. 세부에 큰 기대 안고 목돈 들어가서 한국에서 모은 돈 가지고 여기에서 가게 하나 딱 오픈했는데 첫날부터 막 매출 대박 행진 이어가는 거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개척했다고 해서 갑자기 수백 명이 몰려들고 교회 건물도 짓고 모든 비전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에서 어긋나요. 하나님의 질서는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때라는 게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인내와 성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 인내와 여러분 농부에게만 이 인내와 성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고 이 땅에 공부하시고 다 인내와 성실로 해야 그 때를 만나는 거예요. 인내와 성실 없이 그 때는 안 옵니다. 필리핀에 많은 망고나무도 이 망고나무 요즘 망고철이에요. 망고철인데 산에 가면은 망고 이게 따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막 망고 깨지고 밟히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길바닥이 노랗게 돼 있는 게 많아요. 망고철이에요. 망고철이에요. 그런데 이 망고나무가요 수령이 10년 될 때까지는요 제대로 된 망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10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 제대로 된 망고 열매를 10년이 지나야 망고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20년, 30년 수령이 늘면 늘수록 그 달고 맛있는 망고는요 10년차 때는 수백 개 열려요. 근데요 이게 20년, 30년 되면 이게 수백 개가 아니라 천 단위로 올라갑니다. 2천, 3천, 4천, 5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기록이 있어요. 1년에 두 번 따잖아요. 두 번 따는데 최고 기록이 2만 6천 개까지 땄어요. 나 망고나무 하나에서. 망고나무나 심어야 되겠어요. 망고나무나. 근데 그건 한 수령이 얼마나 됐겠어요? 수십 년 됐겠죠. 수십 년 됐겠죠. 수령이 길면 길수록 망고를 더 많이 수확하는 거예요. 시행 신기하죠? 망고나무 심었어요. 7, 8년 지났어요.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안 열려요. 제대로 된 망고 뭐 비스무리한 것만 열리는 거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하, 이게 왜 안 열려? 그러면서 싹 베어버려요. 7, 8년 키웠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아, 난 성질 급해서 이거 못 키우겠다. 바나나나 심자. 바나나 심는 거 1년짜리. 1년생 식물이잖아요. 바나나 딱 키워요. 그럼 바나나 열리겠죠? 그럼 바나나 따먹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베야 되고 또 이제 싹이 나길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바나나 열매는 좀 얻을지 몰라도 평생 동안요, 이 망고는 비싼 거잖아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부가가치가 높은 망고 열매는 그 사람은 딸 수 없어요. 왜요? 인내와 성실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때가 없는 거예요. 때가.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 때를 만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건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만약 엘리야의 승천자면을 보지 못한다면 그 꿈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걸 봐야지 돼요. 봐야지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그 갑절의 은혜는 엘리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과 사역이 계승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는데 엘리사도 겉옷 가지고 탁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선지생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지난 5월에 세부에서 필리핀 한인교회협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 중간에 필리핀에서 10여 년, 20여 년 사역하신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단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하시지? 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에서 6년을 사역하면서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께는 그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10여 년, 20여 년 지내면서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에 갇혀서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서 오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시간들, 그 세월들, 그 시련의 날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걸 견뎌내신 거예요. 끝까지 견뎠더니 오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견디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살면서 힘든 일 많으셨죠?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6개월을 살아갈 겁니다. 힘든 일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세부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이 땅을 떠나고 싶을 때도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견디는 사람이 열매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부에서 열매를 거두고 싶나요? 간단해요. 인내와 성실. 그럼 때를 만나요. 세부에서 여러분 뭔가 목적을 이루고 싶어요? 견뎌내셔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던 나폴레옹을 1000년 내 가장 비범한 생애를 산 가장 놀라운 인물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만요. 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운명이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견뎌낼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운명과 같은 결정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고 성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코르시카 출신의 하급 귀족으로 이 나폴레옹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세상을 지배했고 프랑스의 최초의 황제가 된 이 사람에게도 인내는 성공의 비법이었습니다. 성공의 방법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어떻게 해요? 결실하게 돼요. 내일부터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40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하반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40일을 한번 드려보세요. 근데 이 새벽 기도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예수 믿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 정말 수십 년간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새벽 4시 반이면 탁 눈을 떠야죠. 안 떠져요. 알람 두 개씩 맞춰야 돼요, 저는. 안 돼요. 근데 어떤 한의사한테 진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저녁형 인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새벽형 인간한테 목사 되라 그러지. 전 저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 떠져요, 안 떠져요. 여러분은 근데 잘 보세요. 40일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40일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힘든 이 40일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끝내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를 자꾸 극복하는 거예요. 육체는 연약해. 근데 이 육체를 자꾸 깨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40일을 한번 여러분 육체를 한번 깨워보십시오. 늘 너무 편하게만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 편하게만 놔두지 마세요. 깨워보세요. 일으켜보세요. 그래서 영이 육을 극복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 8월은 지금 7월, 8월 초까지 우리 학생들 방학, 여기 사립학교들은 8월 초까지 방학인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오고 40일 다 출석하면 이제 핑크 블러썸에서 수건 예쁜 거 기념 수건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우리 황재현 집사님인데 핑크 블러썸에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꼭 해서 많이 출석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6개월을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40일 한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0일을 승리하는 사람이 나머지 6개월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육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4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갑절의 은혜를 구하라 세 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항을 넘어라. 운명을 바꿔라.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 커요? 여러분의 꿈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그걸 넘어가야 한 단계 내가 꿈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세요. 정해진 거 여러분 그거 바꾸세요. 저도 고아로 태어났고 부모님 이혼하셔서 정말 대여섯 살 때부터 제가 쌀 씻고 빨래하고 그렇게 그냥 고아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도 괜찮더라고요. 유익이 많아요. 저에게 유익은 많았어요. 그전엔 안 그랬죠. 성장기 때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에게 주신 유익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명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세요. 성실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때를 만나요. 그 추수의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번 6개월이 우리가 6개월은 실패했어도 나머지 6개월을 승리하면서 정말 대추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